이 92편 말씀 역시 어제 아침 읽었던 91편과 같이 누가 지은 시다는 것이 밝혀져 있지 않는 작자 미상의 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표제 가운데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주로 안식일 예배 때 성전에서 불려졌던 찬송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대체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시편을 낭송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상으로는 이 찬송이 장막절의 두 번째 날에 온 백성들이 찬송을 같이 읽고 화답하고 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막절 찬송이다 그렇게도 불려지기도 하는 찬송입니다. 내용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골자와 줄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면서도 그 하시는 일이 이루어져 가는 일이 자꾸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금방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무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본다든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목도한다든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셔야지 악인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되도록 버려두시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갈등을 느낄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갈등은 구약 성경에서 욥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욥이 자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 마땅히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실 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이방 민족들을 점점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게 만드시고 저 사람들은 왜벌 주지 않고 그냥 놔두시고 우리에겐 이렇게 잔혹하게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항의하듯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부짖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악인의 번성이라는 난해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선 그는 1절에서 3절 사이에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송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런 찬송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악기 이름이 거명됩니다. 시편검과 비파와 수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검은 줄이 10개 있는 이 악기이기도 하고 수금은 7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이고 비파는 좀큰 현악기여서 이 비파가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히 큰 현악기의 시조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도 말하는 그런 악기인데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악기들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하고 놀랍고 기묘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매우 많은데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오묘해서 우리도 생각을 깊이 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수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일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이 더 많고 쉽고 간단한 일보다는 내 힘으로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 삶에 많습니다. 성공하는 일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더 많고 잘 되어서 만족하기보다는 아쉬운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우선 느낀 대로 판단하면 잘못됐다, 실패했다, 괴롭다, 힘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시인이 정말 괴로웠던 문제도 좀 전에 말씀드린 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악인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우선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쉽게 쉽게 세상을 사니까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따지는 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해가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 일은 아닌지 사회적으로 이것은 비판받는 일 등등 무슨 일이 내게 수익이 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도덕성, 신앙적인 관계, 사회적인 역량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내 직업을 선택하고 내 일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이익 한 가지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해나가니까 오히려 더 쉽게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깨달은 것은 그렇게 쉽게 흥망하고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니 결국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악인의 성장은 풀과 같아서 아침에 베어냈는데 오곰 수북이 자란 풀과 같지만 이 풀들은 다 결국은 베어서 아궁이에 던져질 것뿐이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악인이 당하는 종말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도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악인의 성장이란 우선은 쉽게 발전하는 것 같고 성과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풀이 자라봐도 무성이 자라봐도 정말 때가 되면 베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일 뿐인데 아무 쓸모없는 것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고 초계처럼 없어질 것에 불과한데 그런 성장과 그런 발전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 영적으로 신앙 흔들리지도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의 성장과 함께 18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성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빨리빨리 자라는 나무들이 아니죠. 우리가 집에서 종려나무를 관상수처럼 키워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쉽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자라는 것이 몇 년이 지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자라는 나무이고 백향목 역시 쉽게 자라는 나무가 수백 년을 거쳐서 자라가는 나무가 백향목이죠. 근데 의인의 성장에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쉽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히 뭐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라고 나면 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하나님 은혜의 상징인 것처럼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나무들로 자라서 가장 유용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성장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나쁜 것은 골라내고 악한 교훈 배제하고 또 도덕성이나 영성 등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성장은 종려나무하고 백향목 같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일단 성장하고 나면 가장 욕이 나고 하나님 성전 제목으로 쓰일 만큼 귀한 나무가 되게 하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더딘 것에 대해서 너무 애타하고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자라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흥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한 곳에 쓰실 수 있는 귀중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성장을 보시면 그 다음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성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뜰에 숨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범주가 온 세상 만방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이 중심이 견고한 성장하는 것이 의인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오늘 하루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벗어나는 것이 마치 인간 해방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렇게 이 종교적인 계율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 성령 해방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자유분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잘못된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살아가신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꼭 붙잡고 매사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은 악인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신속히 자라가지만 그 악인의 성장이란 결국은 풀과 같은 자람이어서 아궁에 던져질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말씀에 매이고 기도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천천히 자라가지만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소중한 존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제목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